잠깐 사이. 요즘 신문에 자살이라는 글자가 보이지 않는 날이 거의 없다. 오죽하면 자살까지 감행할까? 그러나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때 한강 인도교에 잠깐만 참으시오라는 푯말을 써 붙인 적이 있다. 자살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곳에 써 붙여둔 이 푯말의 효과가 컸는데 자살하려던 사람이 이 푯말을 보고 마음을 돌린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서 미루어 보건대 만일 이러한 푯말을 한강 다리에만 써 붙여놓지 않고 각 가정 대문 앞에 써 붙여놓는다면 자살할 사람이 훨씬 줄어들리라는 생각이 든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마다 이마에 이 푯말을 써 붙이고 다닌다면 어떨까? 이렇게 된다면 자살이란 아주 드문 사건이 될 것이다. 병을 고치려면 그 근본 원인을 알아야 한다. 나쁜 버릇을 고치려면 그 버릇이 들게 된 근본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자살하는 원인을 밝혀 이 원인을 없애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입에 풀칠할 가망이 없다는 생각에 자살하는 경우가 태반이지만 세계에서 그중 부유한 나라로 알려진 덴마크나 스웨덴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라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물질면에서 부유한 나라의 자살률이 가난한 나라의 자살률보다 높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은 자살하는 원인이 물질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면에 있음을 입증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자살한 사람들이 유서나 기타의 방법으로 표명한 자살의 핑계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른바 자살하지 않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고 내세우는 핑계로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혹은 사업이 실패해서 실연을 당해서 입학시험에 떨어져서 입학금이 없어서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시부모가 학대해서 혹은 억울한 누명을 썼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한다. 사치품을 몸에 걸치지 못한다고 해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좀 더 고상한 핑계를 내세우는 사람도 있다. 세상이 싫어서 죽는다는 것이다. 살아야 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다고 한다. 이러한 핑계를 일일이 들자면 한이 없을 것이다. 독자들은 자살하는 원인이라 하지 않고 자살하는 핑계라고 쓴 것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자살을 정당화할 만한 이유, 꼭 자살하지 않을 수 없는 원인을 도무지 알 수 없는 까닭에 이유 혹은 원인이라는 말을 굳이 피하고 핑계라는 말을 쓴 것이다. 사업에 실패한 것이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세상에 살아남은 사업가는 거의 없을 것이다. 사업하는 사람치고 한 번쯤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테니 말이다. 그러면 실연은 어떤가? 만일 실연이 자살의 원인이라면 세상에는 첫사랑이라는 단어는 없을 것이다. 실연으로 자살해야 한다면 두 번째 사랑은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단어에 구태여 첫 번째라는 말을 덧붙일 필요는 없다. 기타의 다른 핑계에 대해서도 모두 이와 비슷하게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좀 고상하다는 핑계는 어떠한가? 만일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죽는다면 이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이라면 죽음으로써 사람이 허무로 돌아간다고 여겼을 것이다. 허무한 인생에 대해서 극도로 절망하였을 것이다. 현세와 내세에 대해서 절망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가.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자살자들이 내거는 핑계는 언뜻 보기에 여러 가지이지만 그들에게 공통되는 근본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절망이다. 진실로 희망이 전혀 없는 절망한 사람이라면 자기 목숨을 끊는다는 것마저 대단한 일로 여기지 않을 것이요. 결국에는 자살하고 말 것이다. 이제 자살하는 근본 원인이 절망에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거의 날마다 신문에서 자살 사건의 기사를 읽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자살을 막아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막을 것인가? 나는 지금까지 자살이 죄악이라는 것을 일부러 지적하지 않았다. 자살은 하느님에게만 속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자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느님에 대한 적극적인 반역 행위다. 자살은 생명을 주신 분을 원망한 나머지 이분을 모욕하는 짓이다. 이 점을 일부러 지금까지 지적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자살이 하느님을 크게 거역하는 죄악임을 강조하기에 앞서 자살을 극복할 방도를 제시해야 한다고 여기는 까닭에서다.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수렁에 빠지면 안 된다고만 강조하기에 앞서 수렁에 빠지지 않을 길을 먼저 일러주어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는 자살자들이 내거는 그 이유들은 자살하는 핑계가 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성덕에 나아가는 기회도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똑같은 딱한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각자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 절망할 수도 있고 용기를 내서 극복할 수도 있다. 비단 딱한 사정에 처했을 경우뿐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낙관하는 심정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 요컨대 세상살이는 각자의 보는 눈에 따라 희망적일 수도 있고 절망적일 수도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한 가지를 예로 들어보겠다. 어떤 노파가 두 아들을 두었다 한다. 큰 아들은 미투리 장사를 하고 작은 아들은 남학신 장사를 했다. 그런데 이 노파는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이유인즉 궂은 날이면 큰 아들의 장사가 잘 안 되고 또 맑은 날이면 작은 아들의 장사가 잘 안 되기 때문이었다. 이 말을 듣고 딱하게 여긴 어떤 사람이 이 노파에게 날마다 울고 지낼 것이 아니라 날마다 웃고 지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인즉 궂은 날에는 작은 아들 장사가 잘 되고 맑은 날에는 큰 아들의 장사가 잘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그 노파 역시 그럴싸하게 여겨 그 후로는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살았다 한다. 세상살이란 고통의 바다이다. 눈물의 귀향살이이다. 기쁨보다는 슬픔이, 즐거움보다는 괴로움이 많은 것이 인생이다. 인생의 참 가치를 보지 않고 또 고통의 참 가치를 보지 않고 그저 고통만 본다면 비관론자가 되고 말 것이다. 고통을 쳐 이길 방도를 구하지 않고 그저 피해 버리려고만 한다면 현실 도피주의자가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고통을 전혀 못 본 척하고 이를 현세적인 쾌락으로서 잊어버리려 한다면 쾌락주의자의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 태도를 모두 배척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왜 고통이 있는지도 안다. 따라서 고통을 그저 피하려고만 하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쾌락을 통해서 고통을 잊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오직 우리는 고통을 극복하는 것이다. 신덕과 망덕과 애덕으로서 고통을 극복하는 것이다. 고통을 극복하여 기쁨으로 바꾸는 것이다. 고통을 피하고자 한댔자 헛수고로 끝나고 말 것이다. 우리에게는 고통을 받아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까닭이다. 첫째 이유는 인류의 원조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의 결과를 물려받은 데 있다. 둘째 이유는 우리 각자가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서 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나 국가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 다 함께 하느님의 공의의 요구를 공동 보상할 본분을 가진 데 있다. 셋째로, 인간의 고통의 대부분은 인간 자신의 몰지각한 행동에서 나오는 자연적 결과이다. 가령 노인들의 경우 만성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많은데 이와 같은 고통은 젊었을 때 몸조심을 안 한 탓인 경우가 매우 많다. 신중하지 못한 결혼으로 불화 속에서 인생을 마치는 것도 한 가지 예다. 넷째로, 인류사회를 괴롭히는 각양각색의 고통의 대부분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범하는 탓으로 나오는 결과다. 성병 같은 것이 그 실례다. 다섯째 이유는 각자가 지은 죄에 대한 잠벌에 있다. 각자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빚을 갚아야 한다. 따라서 자진해서 보수옥 행위를 하거나 하느님께서 보내시는 고통 또는 저절로 닥쳐오는 모든 환난과 고통을 잘 참아받아야 한다. 내세에서 갚자면 연옥불에 혹심한 단련을 받아야 한다. 여섯째 이유는 이 점에 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혹독하지만 아무 공로도 안 되는 연옥 형벌을 미리 면케하여 주시려는 데 있다. 일곱 번째 이유는 우리가 범한 죄에 있어서 육신까지도 가담했으니 보수옥 행위에 있어서도 육신이 가담해야 한다는 데 있다. 여덟째 이유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죄악 생활을 버리고 은총 생활, 수덕 생활을 하도록 주선하신다는 데 있다. 아홉째 이유는 다만 대죄 중에서 회개할 뿐 아니라 세속적이고 미지근한 생활에서 깨어나 성덕을 향해 분발해야 하는 데 있다. 열째 이유는 지옥에서 받는 영원한 벌을 앞질러 모면케 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있다. 이 열 가지 이유 외에도 이보다 높은 차원의 뜻을 지닌 이유가 다섯 가지가 있다. 즉, 열한째 이유는 남의 죄를 대신 보속한다는 데 있다. 열두째 이유는 교회의 융성을 조장한다는 데 있다. 열셋째 이유는 죄인들을 회개시키는데 사명을 맡았다는 데 있다. 열넷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대로 본받게 되는 데 있다. 열다섯째 이유는 천국에서 높은 지위의 영광을 받기로 예정되었다는 데 있다. 이상의 15가지 이유를 들었거니와 우리가 고통을 받고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덕으로 믿는 바요. 또한 사후에 지옥벌을 면하고 연옥 형벌을 덜며 천당의 영광을 더하겠다는 망덕의 행위이며 아울러 하느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그리스도의 일생을 담겠다는 애덕의 행위인 것이다. 그러므로 참다운 가톨릭 신자들은 자살을 하지 않는다. 고통을 당하여 절망하지 않는 까닭이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 나아가는 교우들,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우리 교우들은 모든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성덕과 완전하심과 영광을 닮으려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통도 닮으려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까닭에 당하는 고통은 이미 고통이 아니요 기쁨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을 머리로만 믿지 않고 그 행실로 믿는 사람은 즉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자나깨나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행하는 사람은 고통을 오히려 사랑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비단 성당에서 기도할 때뿐 아니라 밥을 먹을 때나 머리에 빗질을 할 때나 잠을 잘 때까지도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러한 교우들은 세상살이가 실로 잠깐이라는 진리를 몸 전체에서 풍기며 사는 것이다. 영원한 행복의 담보가 되는 세상살이의 고통이란 잠깐이라는 진리를 몸에 풍기며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교우들의 이마에는 모두 잠깐만 참으시오라는 푯말이 쓰여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 우리 이마에 써붙여 놓은 이 푯말을 실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앞으로 실망할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그리스도의 고통의 신비를 모르는 사람은 언젠가는 실망하고야 만다. 그런즉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이에게 우리를 내보이자. 그리스도의 고통의 신비의 산 증인들인 우리를 내보이자. 같은 고통 중에 허덕이는 우리, 같은 보릿고개를 넘겨야 하는 우리, 그러나 고통 중에 기쁨을 누리고 사는 우리, 이 우리를 외인들에게 보여주자.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자살이라는 글자를 없애버리자. 우리는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마태오복음서 5장 4절 명백히 선언하신 진리의 말씀의 산 증인들이다. 이 진리를 세상 모든 이들에게 우리 모범으로서 알려주자. 1964년 3월 경향잡지